저에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방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제가 평소 때좀 구해서 읽고 싶었던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을 좀 어렵게 구했어요. 그래서 책상에서 논문을 막 읽고 있다가 그 전에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와서 같이 논문과 같이 읽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책장에서 그 읽었던 책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는 책을 찾기 이전에 그 여러분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썼던 일기장 또 이렇게 썼던 말씀 노트 이런 거 모아놓는 이렇게 한 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갑자기 오랜만에 그쪽으로 제 눈이 이렇게 가서 갑자기 책 찾다 말고 이렇게 일기장 꺼내서 이렇게 몇장 읽는데 재밌는 게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쓴 건데 그냥 설교를 위해서 수정할까 하다가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혜진님의 탄신일이다. 죄송합니다. 제 생일날 쓴것 같습니다. 요즘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올해 내 생일은 없던 걸로 넘기려 했는데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선물을 보내왔다. 그리고 나의 둘도 없는 사랑하는 언니 오빠가 또 나를 축하해줬다. 이놈의 인기는 사그러 들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든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나는 이들에게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들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이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것일까?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올해가 가기 전 기도하며 나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고 용기를 내어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1. 나는 누구인가? 2.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해지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을까? 3.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 20대 초반에 썼던 내용입니다. 약간 유치하기도 하지만 참 순수함이 묻어나는 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사실 한 20년 전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실 때이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 모양대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 그런 고민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이 자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 그 말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은 그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께서 한번 정도는 또 읽고 들어보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지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남겨둔 시점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때쯤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다니셨죠. 이런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수단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라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영웅으로 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베드로의 말씀이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먼저 시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실로 어린 아이와 여인들을 빼고도 뭐 5천 명 이상을 먹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을 먹이고 또 남은 음식을 걷어들이니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이적 사건이었죠. 이러한 큰 그런 기적을 보고 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고, 그곳의 영광을 좀더 누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즉시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지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처럼 교만하지 않게 또 그곳에 있는 그 무리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곳에 있는 무리들과 분리시키신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 놀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섞여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저 앞서 건너편 땅으로 가라 지시하십니다. 제자들은 별로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2절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재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 재촉하셨어요. 예수님 빨리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해오셨던 것처럼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때쯤이 해질 무렵,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24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을 보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잔잔하던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가던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였는데,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풍랑이 자주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 이 풍랑이 밤 사경까지 계속됐다고 나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밤 사경은 로마 사람들은 보통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4등분으로 나눠서 1경, 2경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한 3시부터 한 6시 정도를 나타냅니다. 제자들이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술이라고 할때 술이라고 하는 한글씩 표현은 헬라어로 찾아보면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1스타디온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185미터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는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한 4.5km에서 5km 뭐 이렇게 내외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육지에서 한 5km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게 밤 사경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일, 바다에서 생활하는 일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어느 정도 가면 무엇이 있고, 또 이쯤 가면 어디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또 풍랑이 일면, 아, 요쯤 시기에는 이런 풍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가면 된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노하우가 있을 것이었고, 또 바다의 물결만 보고도 기후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 사경까지 풍랑이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풍랑이 일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별로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상 봤던 풍랑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자주 있는 풍랑이 일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풍랑이 계속되는 겁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지나고 밤이 새도록 풍랑이 계속되는 거죠. 풍랑이 심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와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기술, 그들의 이성과 합리성을 모두 동원해서 배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지나고 얼마나 두려워졌을까요? 막 바람 부는데 배 뒤집힐 것 같고, 막물 먹고, 저는 사실 수영을 잘 못하는데, 이 제자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배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 이제 이것만 남은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밤 사경에 드디어 저 멀리에서 산신령 같은 뭔가가 나타난 겁니다. 뚜벅뚜벅 우아하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으아! 유령이다! 근데 이 유령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판타스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판타스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악령, 혼령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쓰던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 지쳐서 이제는 이 악령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 나타났다 소리 지릅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저 멀리서 음성이 들리죠.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나다,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죽기 일보 직전에 제자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병 고침의 주체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당신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광야에 홀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저 애굽의 바로 앞에 가라. 너가 누구냐 물으면 스스로 계시는 자가 보내서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사야 4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곧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행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풍랑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생긴 제자들에게 풍랑을 밟고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 이 풍랑의 주권이 나에게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는 이 예수님, 지금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이처럼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초라한 모습으로 말 구유에 오셨죠. 말 구유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있을 때저 하늘의 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영광을 드러냈고 그때 천사들은 예수님 옆에서 수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당하시며 계실 때에도 천사들은 변함없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저 하늘의 해들은 모든 빛을 잃고 모든 사방에 어둠이 깔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무덤이 열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이 열린 무덤들과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예수님의 왕대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유령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베드로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요청으로 드디어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베드로가 목적지 예수님 앞까지 무리를 걸어서 걸어가는 것은 실패했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베드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걸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맛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맛보지 못한 은혜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 그 앞을 걸어갔던 그 구약의 시대의 어느 사람들보다도 베드로는 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적을 맛본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바다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깊은 바닷속으로 빠졌죠. 그때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께 큰 소리를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죠. 도저히 이제 살수 있는 가망이 없고, 아까는 배에라도 좀 붙들려 있었는데, 이제는 배에도 떨어져서, 깊은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가 할수 있는 고백은 주님께 살려달라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학부 지체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대학부에서 현재 삼진의 진장으로 대학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부는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교역자들이 계십니다. 네 분의 교역자와 제가 혼자 이렇게 여자 전도사로 같이 다섯 분이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책상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뭔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어느 분 중에 한 분이 그 남자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목사님 중한 분이 기도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으니까. 왜냐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교육진 제일 되게 조용하거든요. 컴퓨터 두드리는 소리가 막 나는데, 뒤에서 되게 두꺼운 목소리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도하시나 보다. 그래, 바쁜데 기도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보니 이 소리가 굉장히 자주 들려, 매주. 뒤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사역을 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좀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그 말을 듣는 저도 사실 믿음이 더 생기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민망하실 것 같은데, 저희 대학부에 디렉터로 섬겨주시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베드로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죠. 그리고 배 위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이나 한 듯이 풍랑이 잦아들 줄 몰랐던 풍랑이 가라앉고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꼭 약속이나 한 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미션이 끝나고 풍랑 엑스트라들이 이렇게 퇴장하듯이 갑자기 바다에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올라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걷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낸다면 참 저는 좀 너무 허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베드로처럼 하늘에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보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 순간 넘어지고 또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봤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런 멋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너무 허무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뭔가 이렇게 일개의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뭔가 좀 손에 잡힌 것 같고 뭔가 좀 되게 멋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신기루를 쫓았나 보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시간들이 꿈이었나 보다. 이렇게 허무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 없던 삶, 믿음이 없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죄책감에 쌓여 있는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찾아가서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 호숫가, 사연 많은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스트리아에 가면 잘츠카머쿠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PPT를 제가 같이 보낸 것 같은데. 제이 잘츠카머쿠트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라고 하네요. 왜 유명한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곳이 이제 알프스 자락하고 호수 한 70여 개가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인터넷에서 사진 찾아서 여기 보냈는데, 사실 그 사진 보고는 이 오스트리아 이 잘츠카머쿠트가 그렇게 멋있다는 게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곳입니다. 여러분, 완전 느껴지지 않지만 굉장히 멋있는 곳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이 유명한 이유가 또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반지 휴양지 되게 멋있어서 이곳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산자락을 끼고 돌아가다 보면 할슈타트라고 하는 호수가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멋있죠? 예, 완전히 대깔꼬마니처럼 이게 반사되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에 오면 꼭한 번씩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는데, 이곳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곳이 왜 유명하냐면, 이곳에 최초의 소금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곳에 소금 광산을 발견해낸 원주민들은, 소금 광산인 건 알겠는데, 소금을 채취해내는 방법, 기술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바닷물을 받아서, 바닷물에 그 수분을 다 말리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그때 비로소 소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를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소금은 우리 손에 올때 처음부터 소금으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소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죠? 소금이 소금되기 위해서는 바다에 있는 모든 물들과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을 때 소금이 비로소 소금이 될수 있습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 할슈타트의 소금 광산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존재는 이렇게 너희 자신 스스로 소금이 될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맛봤을 때 너희가 비로소 어떤 존재를 인지 깨닫고 그 소금의 모습으로 세상에 뿌려져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소금이 되면 영원히 소금으로 남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물에 풀어지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소금으로 된그 소금이 바닷물에 던지면 한순간에 녹아져 들어갑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소금의 존재가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죠.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냥 소금으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세상에, 한번 하늘의 빛을 맛봐서 소금이 된 존재는 끊임없이 하늘의 그 빛을 받아 계속 소금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풍랑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어떤 풍랑이 있냐? 얼마나 오래되고 고된 풍랑이 너에게 있니? 그 풍랑을 밟고 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각자에게 풍랑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오래되고 힘든 풍랑입니까? 여러분, 풍랑에서 살아나고자 하는 그 힘, 의지마저 사라져버린 풍랑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지 방향도 알지 못한 채 풍랑에 빠져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혹시 지체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는 우리의 힘으로 소금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맛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껏 뿌려져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며 바다를 걸을 때 이 바닷물이 소금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베드로를 받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바닷물이 한순간에 녹아져서 베드로를 깊은 바닷속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내심으로 풍랑을 견디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자리에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존재이며 우리가 이렇게 돼서 완전히 단단한 소금의 존재가 되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합니다.